우리가 3월 넷째 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우리 고난도 바쁜데 우리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도 버거운데 왜 예수님의 고난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고난으로 살아가셨던 분이고 예수님의 삶이 그냥 끝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미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의문과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모든 것들로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죄사함이 유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할 때 심판을 받지 않고 너의 죄는 다 갚았다. 너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 제 죄를 누가 사해 주셨습니까?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천국으로 간다. 이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는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거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은요. 지금은 뭐 없습니까?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은 지금은 지옥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역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그거를 알게 되면 또 미래의 천국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는지 혹은 어떻게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것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어도 내 삶은 지옥이에요. 나는 벌을 받고 있어요. 나는 심판받고 있어요. 내 삶 자체가 내 삶에 대한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그 구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천국을 가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거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혹은 뜻대로 안 돼요, 뭐 때문에 괴로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아,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시구나. 이걸 살아있을 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분만 잘 따라가면 그러면 천국도 가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천국 가봐야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을 살아갈 때 내 고난에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잘 믿고 의지해서 내가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 내가 여기서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축복받는 삶, 내가 여기서 내 삶을 저주하고 내 삶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그는 앞으로 천국 갈 것이 지금부터 예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런 고통 속에 있고 심판 속에 있고 그런데 천국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믿는 게 아니야. 저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야. 저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교회 가지 않을래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을래요. 이렇게 하면서 다들 아주 넌더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차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 자체도 이러한 삶이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분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그 절망에서 나왔어요. 하면 되지.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미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미워하지 말자. 예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속에 미움이 싹 사라지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게 아주 충만했어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또 다 너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네가 그 분노를 잘 다스리면 더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원수가 뺨을 돌려대거든 또 오른쪽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을 주라 원수가 배고프고 또 목마르거든 먹여라 그런 말씀을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모든 분노가 싹 사라져요. 예수님 덕분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신경을 좀 넣어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좀 인터넷 좀 중단하고 밥도 좀 덜 먹고 잠도 좀 덜 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좀 매어 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무거운 것도 좀 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스럽다면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고난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평안하다면 주님의 고난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데 내가 고통스럽다면 내가 일이 바빠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미래에 천국 간다는 사람이 지금은 왜 천국이 안 됩니까?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람이 왜 지금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까? 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됩니까? 왜 나는 여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를 갈고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구원해 주세요. 그 고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신기하죠? 지금 내가 이런 감정에 쌓였는데 주님이 나를 그걸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나는 지금 막 화가 나 죽겠고 나는 지금 막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를 내 육체에 가시로 주신 거예요. 그걸 왜 주셨는지 알죠? 알아요. 아,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정말 큰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해는 돼요. 그러나 괴로워요. 내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 제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이 가시를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그의 구원이었어요. 이 가시가 떠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게 그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 번 주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 간구해서 안 되니까 두 번, 그래도 주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세 번, 근데 세 번째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의 가시는 뭐였을까?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고통이 되는 사단의 사자, 가시를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뭐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안질인 이유는 그가 눈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보고서 그 이후로 안통 혹은 안질환, 그래서 대피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는가 해서 안질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눈의 문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있을 수 있는 다른 질병으로 간질, 이 뇌경련, 뇌경련으로 인한 사지가 비틀어지고 그리고 몸이 요동치는 이런 경험, 고통, 그리고 한번 그렇게 뇌경련을 겪고 나면 정말 온몸이 아주 탈진되는 그런 고통, 그런 것이 어떻게 사도한테 있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안질이나 간질이나 그런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에게 안질이 있다, 그래서 눈이 아파서 쓸 수가 없다, 혹은 간질이 있다, 어디서 이런 경련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런 거 받으려면 차라리 계시 안 받을래요. 계시 안 받고 교만하지 않을게요. 저한테 그런 사탄의 사자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내 고통을 없애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내 사탄의 가시가 떠나갔느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이 다 족하다. 왜요? 왜 이게 족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탄의 가시가 있는 사도 바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풍성한데 그것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오히려 그것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한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고 필수적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전에는 사탄의 가시가 없어져야만 내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탄의 가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구나. 그게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온전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내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그의 고난으로부터 사라지게,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든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든 거예요.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사탄의 가시가, 우리의 사탄의 사자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일만 아니면은 제일 좋았을 텐데 말합니다.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육아를 해야 돼요. 나 혼자 가사를 돌봐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또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해야 돼요. 남편은 뭐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업주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뭔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혼자서 모든 가사를 도맡아야 합니까? 그러면 무슨 죄겠어요? 결혼한 게 죄네. 애 낳은 게 죄네. 애 낳고 결혼한 게 죄면은 그러면 태어난 게 죄네. 그러면 정말 아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애 낳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그럼 행복합니까? 이 사탄의 가시라는 게, 이 사탄의 사자라는 게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 사탄의 가시를 발견해요. 내가 뭔 죄라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뭔 죄서라서 이 필기를 하고 있어야 되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며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며 혹은 청소를 해야 되며 내가 뭔 죄입니까? 내가 뭔 죄라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 내가 이게 아니라 저거였으면 저게 아니라 이거였으면 이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내 몸의 육체의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혹은 또 쇠약해지고 혹은 또 약해지고 병이 생기고 난 도대체 뭔 죄냐? 내가 얼마나 무슨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병에 들리고 혹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끔찍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풍성하지 않죠. 이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 육체 하나도, 자기 생명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구나. 내가 혼자 하는 육아와 가사와 그리고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생업과 돈벌이와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많은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구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 쓰레기를 언제 버리지? 내가 뭔 죄일까? 내가 뭔 죄라서 이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되나 싶어도 쓰레기를 하나씩 정리해보자, 치워보자, 없애보자 하고 나서 쓰레기를 싹 정리하면 그러면 마음이 개운해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지혜를 주마, 능력을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연합의 느낌을 갖게 되면서 응원의 느낌을 갖게 되면서 격려의 힘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한번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야, 주님과 함께해서 살아온 삶이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애를 키우는 거죠. 그 어려운 육아와 그 어려운 또 가사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해놓고 나면 얻는 그 풍성함, 그걸 해놓고 나면은 얻는 그 깨끗함, 그걸 해놓고 얻을 때의 그 결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가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구나. 복을 사모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 내가 뭔 죄라 이러고 있나.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럴 것 같으세요? 내가 뭔 죄라 이거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선교사님들이 그러겠습니까? 예?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들은 진짜 예? 그 밀림 한복판에 가서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야, 저런 고생을 왜 저러고 있을까 해도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내가 이 생존 경쟁에서 도태돼서 예? 목회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내가 이 선교지에 와서 지금 흑인에게 혹은 또 중동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선교가 아니죠. 그거는 형벌이죠. 형벌. 그는 뭐 노동형에 처해진 그런 거일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집을 장만하고 우리가 또 기업을 경영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서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들을 나타내야지 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매여 산다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지 내가 여기서 이걸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걸 이렇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아벨을 찾으실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네 동생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실 텐데 그때 내가 제가 동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그가 선을 해냈겠죠.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것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벨도 죽이고 그리고 또 필요한 없는 건 다 없애고 그러니까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원리로 나타나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촛불이 불을 피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초가 불이 붙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연료로 태워야 돼요. 초가 불이 켜진다면 몸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파라핀 양초 몸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끼려면 불을 꺼야 되는 거죠. 초가 작아진다, 초가 사라진다, 몸이 작아진다. 이걸 없애려면 촛불을 꺼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초를 위해서, 촛불 켜지는 걸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한다고 하면은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 불이 켜지는 거죠. 만약에 초가 불이 켜지지 않았으면 이 양초는 그냥 버려질 뿐이죠. 그 파라핀 그게 뭐에 쓸 데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불을 피는 데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희생은 여기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것을 기뻐할 때 나의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잘 차려주면서 나타나는 영광이 있어요. 내가 잘 정리하면서 내가 설거지를 잘 해놓음으로써 나타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청소를 깨끗이 하면서 내가 행정적인 업무를 잘 만들어 놓으면서 나타나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지 그런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왜 애매히 고통당해야 되고 왜 내 몸은 여기에 희생당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또 애매히 어려움 당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나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천국을 바라봤다. 또 나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잘 감당해야지.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지. 선생이 학교에 나와 있어야 애들이 배우죠. 선생이 학교 가기 싫어서 아유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 싫다. 학생이 얼마나 손해보겠습니까? 학생들은 선생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학생이 출근하는 그 고통을 감당하는 거죠. 학교 가기 싫지만 선생님 학교를 가야만 하는 거죠.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야 가족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어머니가 집안일을 해줘야 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집안일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을 벌고 어머니는 또 집안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 차별이 있고 여기에 편견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만 하고 아 그럼 바꿔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아내가 돈을 벌고 그래도 역시 방식은 다르지만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던 또 아내가 돈을 벌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 고난을 함께 감당한다라고 할 때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일들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직성이 풀릴까 저렇게 해야 직성이 풀릴까 이건 아무리 돌려도 내가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위로와 소망이 되고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또 돈을 벌거나 혹은 또 내가 사람을 상대해야 되거나 혹은 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거나 뭐 청소를 해야 되거나 혹은 아주 난처한 그리고 골치 아픈 서류 업무를 정리해야 되거나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여기서 구현해내야지라고 할 때에 이게 소망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저절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항상 소망에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던 거죠. 그 집사람들은 항상 그런 분위기에 살아요. 아이, 그런 건 뭐 개의치 말자. 우리가 항상 소망을 생각하자.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온 가족들은 또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 날 때부터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날 때부터 어떤 소망의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것 같아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오래 생각하지 않고 이게 아주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낙천적이고 그리고 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인생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격적으로 뭐 뛰어나든지 아니면은 뭐 성품적으로 연약하든지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이걸 갚아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걸 예수님이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가져오는 게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거든요. 우리가 위인전도 우리가 읽으면서 아, 이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상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온 자체가 고난이에요. 성육신하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시고 또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시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고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보여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고 비교당하고 혹은 또 이런 점에서 뭐 저런 점에서 힘들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고 완벽한 어떤 삶이란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속에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구세주의 길, 그 구세주의 길을 주님께서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마침내 이루시는 대속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파할까? 또 우리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나타낼까? 우리는 또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복음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위로할까? 누구에게 격려해 줄까? 누구에게 조언을 좀 줄까?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처음에 사탄의 가시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사자, 가시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사라지기를 바랬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였구나. 내가 외로움을 알지 못했으면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능력의 한계로 괴로워하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낙심해보고 절망해보고 내가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겪고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약한 것들 뿐만 아니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생겨나는 거죠. 사탄의 가시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단지 자기가 있었던 이 가시로만 괴로워했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능욕당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하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로 고민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는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약할 때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약할 그때에 강하다는 말이 실감이 되는 게 그걸로 아예 나는 그만둬야지, 포기해야지, 혹은 또 도망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좀 이겨내 봐야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봐야지, 견뎌봐야지, 또 내일을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성숙해진 거예요.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혹독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제는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가장 약해지셨을 때에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군병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을 그때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내려와라 내려와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려와라 하는 그 모든 유혹 속에서도 주님은 충만해지실 수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충만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담대히 드리는 것까지 가서 완성이 되신 것이지 그 전에 만약에 내려오란 대로 내려오고 그만두란 대로 그만두고 포기하란 대로 포기했으면은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그렇게 못하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잘 감당해서 내가 못 견뎌서 내 가정을 포기한다. 못 견뎌서 애를 버려요. 내가 못 견디니까 애를 버려요.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내가 신앙도 버려요. 못 견디겠다 하고 신앙을 버려요. 그럼 그는 나름 강해진 거죠. 나름 살 길을 찾은 거죠. 약한 그때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셔서 거기서 버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난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 눈 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 이게 시작 아닙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에 주님이 모셔드려질 때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셨지 사람을 감당하셨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이번 주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번 주에 내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걸 이겨내셨지.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지. 주님도 내려와라 내려와라 할 때 내려가지 않으셨지. 나도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태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약할 그때에 강하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강해지는 이유는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붙드시는지 이걸 얼마나 감싸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이걸 감싸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주님이 감싸주세요. 그러면 이게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의 고난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할 그때 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할 그때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옥 같은 삶으로 살 것이 아니요 천국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겠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또 믿음 사랑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해내면 얼마나 기쁠까 또 이것만 해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아야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